제6편 여자의 시간을 훔친 용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찾고 진리를 찾는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한 번씩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저녁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이 전체 수에 비해서 꽤 여러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도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의 시간을 훔친 용, 이런 제목으로 역시 여자와 아이와 용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주인공은 이제 화면에 안 비춰도 아시겠죠? 성경의 모든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세 주인공 누굽니까? 여자, 교회, 그리고 뱀, 용, 사단, 그리고 아들, 아이, 예수. 이 셋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인공들이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열심히 긴 시간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을 잘 못 치는 학생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을 못 치는 학생들은 그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짧은 시간 공부하고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핵심,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시고 있는지를 핵심을 아는 학생들은 시험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잘 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아주 분명히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쟁점은 인간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냐, 사단의 소유가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사이에서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본질상 우리의 태생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선택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싸움의 흐름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사단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게 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도록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 사단의 직업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단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에게 어떤 인간 대리자에게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사탄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선악 간의 싸움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사탄의 전략 제1호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들을 돌려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 이외의 모든 자들은 짐승, 어제 해석한 대로 사단이 그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넘겨준 교황권에게 온 세상의 세력과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 거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정당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제7일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경배와 예배 시간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예배날을 하루 옮긴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을 옮겨서 다른 날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경배 대상이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늘의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천사장이었고 그의 원래 이름은 루스벨, 영어 이름은 루시퍼, 금성 그런 의미를 가진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루스벨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 루스벨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천사장으로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36, 37페이지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보복하였으나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을 자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늘에 서서히 죄악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처다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그의 사자들은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상당히 미화시켜서 주변의 천사들을 같은 마음을 갖도록 미혹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상당수의 천사들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들어진 천사들이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 옛 뱀, 마귀, 사단 다 똑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용은 옛 뱀이고 곧 마귀고 사단이다. 다 같은 그 루스벨을 가리켜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투쟁, 그 쟁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싸움의 쟁점이 무엇이냐.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쟁점. 그 집에서 어린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보면은 쟁점이 있어요. 왜 싸우는지. 왜 아버지가 용돈을 1,000원을 줬는데 왜 언니가 600원을 갖고 왜 나를 400원을 주냐. 똑같이 나누자. 뭐 이런 등등의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 간의 싸움의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루스벨, 용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지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쟁점은 하와에게도 관련이 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여기서 긴 설명 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어쨌든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까 그 옛 뱀 나오죠? 옛 뱀. 그 뱀이 이제 선악과 나무 근처에 혼자 서 있던 하와에게 묻습니다. 선악과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 질문이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선악과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하와가, 그렇지, 그럼 하면 끝나요. 근데 질문이, 그렇지 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답을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뱀의 꼬임에 넘어 들어갔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이 길어졌죠? 말이 길어지는 동안에 둘이 약간 친해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했으면 그냥 끝났는데. 그랬더니 뱀이 또 길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까 루스벨도 누구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와도 처음에는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뱀이 이렇게 말하니까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과일을 보니까 과일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하나를 따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를 또 따가지고 남자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저희 지금 할수 없이 먹으려고, 여자는 지금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이성을 조금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벌써 딱 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직감이 딱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은 먹었다기보다는 먹어줬습니다. 먹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결국 먹는 순간부터 이 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절대로 자기 생각을 섞어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지금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신앙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자기의 사정과 환경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 73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대쟁투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대쟁투입니까?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면은 양을 잡아 제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나누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물의 예배와는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태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하신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양식이 뭔가요? 만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양식을 내려서 거두어 먹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무슨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하셨을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가지고 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하루분만 거두어다가 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이 거두어와도 나머지는 썩었고 적게 거두어와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일 내려오지만 몇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 왜?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안 내려오니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두어라. 근데 다른 날은 더 가지고 가면 썩었는데 제6일에는 갑절을 가지고 가도 안 썩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과 여섯째 날 양식과 뭐 내리고 그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훈련.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하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안식일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제 머리에 새겨두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또 있어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애굽에 나오다가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서 데리고 나오겠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일단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안식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어느 한 그릇에다가 담아야 하는데 그 안식일 계명을 담는 그릇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저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 계명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의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요청하는 법률들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다른 잡신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안식일 계명만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9가지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효력과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담았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의 법을 담아 놓은 그릇을 보관할 집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저거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 성소입니다. 저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 자리에 십계명을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천막 속에 들어가면 두 칸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위에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자리 밑에 기초에 십계명 두 돌비를 이 궤짝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조금 더 다룰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 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뒤로 저 십계명과 성소를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이후로 사단은 또한 집요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주변의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예배 문제가, 경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는 셋째 날 공부하실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상징하는 저 희한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절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중심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경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할 때 그 모함꾼들이 왕에게 가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합시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간에 일어나고 있는 매우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배의 논쟁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이 경배 문제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첫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째 시험은 돌이 떡이 하는 떡이 되게 하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면 그 경배하는 자들을 잘 받들어서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그 성경대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이것은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요 장면입니다. 지금 사단이 쫓겨날 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제 사단이 같아지고자 했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데 지금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인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단이 이제 어떻게 잘만 하면 그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약하고 지친 예수를 향해서 사단이 네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냐? 십자가까지 애쓰고 가지 말고 여기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것을 고스란히 넘겨줄 테니까 절해라. 이것이 바로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다른 피조물도 경배를 받을 권리도 권한도 없다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으로부터 패배한 이후에 이 땅에 인간 대리자를 세워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그를 높이고 피조물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함으로 결국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체 세력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이 선악의 싸움의 흐름과 함께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경배의 논쟁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교황은 정말 무슨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제수치호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의 빛으로 그를 비추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배웠습니다. 이 일을 도와서 함께 일할 들러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것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언적으로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교황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신부들에게도 그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 신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공부하셨지만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영어로 하면 Godfather.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배를 받는 것이고 그 경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가서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받으실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로마 교회 구조를 보면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어제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든지 아니면 로마 교회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돕는 세력 어제 나왔죠?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이 나와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합니다. 그가 표를 받게 하겠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 이 표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는 분명히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대적하여 그 상대적으로 세워놓은 일요일은 이 짐승의 권위를 표시하는 권세였음을 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서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내일 공부하실 내용인데 이 속에도 선악의 싸움에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도 경배가 또 나오죠? 아무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경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내일 공부하실 계시록 1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되 경배하는 날을 짐승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되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고 쟁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밝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경배하는 시간을 정말 놀랍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경배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 경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창세기 2장에 나온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그 이후 어느 성경절에도 이 안식일이 주일 중 첫날로 변경되었느니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한 주일이 지금 7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식일을 붙들고 계심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주일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이에요. 한 주일이 7일이에요. 왜 한 주일 7일이 이렇게 바뀜없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일 7일 묶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비록 창조주이시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폐했고 부활한 날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직후에도 여인들이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갈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도망가는 일이 번거롭게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시기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서기 31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망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데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은 십자가 이후에도 지켜져야 될 것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명백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기 교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세 번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는 기록입니다. BCD 안디옥에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은 명백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고린도에서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르쳤고 헬라인도 가르쳤습니다. 한 곳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어디 좀 조용한 장소를 예배 드리러 찾아 나섰는데 이미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이 지켜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주인이신 날, 주의 날,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식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조시에 안식일이 제정됐고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다시 재확인되었고 시내산에서 안식일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명 법이 선포되었고 포로 이후에도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십자가 직후에도 여인들이 계명을 좇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요한도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깊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의 쟁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주 매우 깊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변질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근거를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서기 150년경부터 나타납니다. 왜 서기 150년경부터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나오는지 그 배경은 이겁니다. 그 공식 기록이 기록된 내용은 바나바 서신 15장과 저스틴 마터의 첫 변증서 67장에 이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150년경에 나오는가? 발단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 132년에서 135년경에 뭐 이런저런 뒷배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 그 주동자는 발코 케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22군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로마 22군단을 앵켈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골짜기로 유인해서 끌고 들어가서 미리 매복해 있던 매복군들이 로마 22군단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 22군단을 끌고 왔던 세베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갔습니다. 아주 대망신을 한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22군단이 그 유대의 반란군에게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로마가 이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한 마을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아이고 완전히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마을 985개를 초토화시켰고 이 작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복 조치로 세 가지 금지령을 내립니다. 토라, 모세 오경 사용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예배 금지. 이 세 가지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사형시켰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대단히 격렬한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무조건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면 유대인 취급해서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들이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경멸하듯이 우리도 유대인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비록 같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부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면 죽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그래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 대신 하루만 뒤로 넘어가서 로마의 미스라 신을 예배하는 예배일 썬데이, 태양신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도 잠깐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핍박이 멈추면 다시 돌아오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로마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일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안식일도 지키자 이렇게 교회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일요일은 분명히 이교도들의 예배일이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던 썬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 붙인 명분이 예수 부활한 날이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서기 132년경에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가 없고 150년경에 바나바 서신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일요일 예배는 유대 반란 이후에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지는 않았고 한동안 두 날을 모두 지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해서 일요일로 확정되었는지 그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서기 305년에 올리어스라고 하는 감독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대를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서기 150년을 전후로 해서 일요일 예배를 서서히 드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예? 15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일요일 예배 자체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상당히 당연시되고 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감독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나 로마 사회나 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의 자유도 주었어요. 314년에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부활절 일요일 준수를 정식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일요일에다가 부활절을 갖다 붙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일요일날 예배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공식화시키는 일요일 예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나 기독교 사회가 모두 다 일요일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무 저항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 우리도 일요일에 쉽니다. 지금 일요일날 우리가 왜 쉬어요, 괜히?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할 때의 내용이 이겁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무슨 날에?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태양의 날에 휴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사회적인 법으로도 일요일이 휴일이 됐고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서 니케아 총회를 325년에 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은 아니죠, 일요일이.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성경이 바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의해서 결의를 했고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보통 날이 아니고 신성한 날로 이제 성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고쳐서 일요일 예배를 이제 거의 확정시켜 놓은 것을 마지막 회의가 결정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총회입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일요일 예배가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총회의 결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것이 최종 결의입니다. 이 뒤로부터 온 세상에 일요일 예배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일요일에 예배함으로 피조물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하면서 피조물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도 누구를 경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보면 이것이 꺾어지는 시간이 와요. 저 꺾어지는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분명히 일요일 예배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잠시 인간 사회에서는 매매도 하고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잠시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선악의 싸움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붙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한 러시아의 황제가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뜰에 산책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보초가 어디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보초 설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이 병사 왜 여기서 보초 쓰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상 중대장님이 여기서 보초 쓰라고 해서 섭니다. 중대장 불러와. 중대장 여기서 왜 보초 쓰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 대대로부터 그곳에 보초 쓰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대장 불러와. 대대장도 몰라요. 연대장도 몰라요. 국방부까지 올라갔어요. 드디어 배경이 나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황제의 딸 공주 하나가 있었는데 장미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궁전 안에다가 한쪽 뜰에 장미꽃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미 꽃밭에 자꾸 고양이도 들어가고 쥐도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땅도 파헤치고 꽃이 상하니까 그런 거못 들어오게 거기다 보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이 보초 쓰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황제도 죽고 공주도 죽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냥 보초를 계속 선 거예요. 장미 꽃밭도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부터 서왔으니까 선 겁니다. 지금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은 원리로 왜 언제부터 어떻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부활한 날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보초 서는 사람처럼 이유도 모르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요일 예배는 전혀 정당한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짐승의 권세에게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주십시오 하면은 그래도 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되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성경을 읽어주고, 자, 보십시오. 매주일 첫날 나오지요? 연보 나오지요? 그러니 매주일 첫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연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끝납니다. 저 성경절은 잘 살펴보시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우선 여기서 그냥 바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연보는 헌금하고 달라요. 성경에 헌물, 헌금이 나오고 연보가 나와요. 헌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연보는 구제금이에요. 의연금, 구제금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금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연보를, 구제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금을 좀 거두면 좋을 텐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너희도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매주일 첫날에 무슨 요일입니까? 분명히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이가 뭡니까? 소득 개인 이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득을 돈을 벌면 얻은 대로, 번 대로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슨 제안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구제금을 이렇게 한번 거둬보자. 너희가 매주일 첫날에 노동을 해서 번 돈은 너희가 쓰지 말고 따로 떼어서 모아두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뒀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방문할 때가 있으니 내가 방문 가서 그때 건의라고 야단법석하지 말고 그동안 너희가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번 돈을 모았다가 내가 가면 그때 나에게 전해주면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일요일에 쉬거나 예배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결론입니까?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일요일에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강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매주일 첫날 연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틀림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보면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뭐더 자세한 것 이제 공부하시려면 뭐 책자를 드리든지 뭐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테이프도 있으니까 테이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플러스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또안 가지고 계셔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손님으로 오신 분 중에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갈 때 그 테이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두 가지 논쟁 테이블 좀 뒤에 갖다 놓으셨다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거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십계명의 영원성에 대해서 또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안식일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고 창세로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 이 안식일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창조의 기념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는 장치로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핸드폰을 잠깐 빌렸었어요. 핸드폰 뚜껑을 딱 여니까 사모님 얼굴이 거기 딱 나와요. 그게 본인의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지 사모님이 딴 여자 생각 말고 나만 생각하라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화를 걸려고 뚜껑을 열 때마다 거기 사모님 얼굴이 있으니까 사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우리 집사람도 또 오늘 저녁에 자기 사진도 넣으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넣을 만한 기술이 없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관련을 맺고 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만약에 안식일 제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자고 그냥 말로만 해놓으셨으면 아마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달력을 보면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어김없이 일곱째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괜히 달력이 일주일을 7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력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일주일이 7일로 묶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달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이것은 뭐 뜻은 이것입니다.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이 천체의 자전공전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절대로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일주일 7일은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창조의 주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천체의 운행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도 되는데 아직도 못 바꾸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재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근원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할 때 그 안식은 영어 성경에 rest, 휴식.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구원은 상징적 구원이지 실제적 구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 나오는 안식할 때는 원문과 영어 성경을 대조해 보면 Sabbath rest, 안식일의 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상징적인 구원을 받은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해서 안식일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 그의 안식은 영어 성경과 원문에 God's rest, 하나님의 휴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를 쉬느니라고 했는데 히브리 4장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다시 윗말씀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그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어요?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게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는 제7일에 쉬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제7일에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만들어진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또 만납니다. 또 안식을 향하여 갑니다. 또 안식을 향해서 가고 또 한 다리를 딛고 또 한 다리를 딛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갈 때마다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신앙의 습관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영육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칙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비록 인간으로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제 6일이 되면 만나는 얼마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두 배를 거두었듯이. 그건 내일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6일째가 되면 모든 인간의 분주한 일들을 일단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모든 사람과 불화가 없는 화목한 상태로 빨리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치고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영육이 분명히 소생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복이 오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분주하고 복잡한 건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하루 떼어놓고 평안하게 사나 또 안식일 뭐 금요일 뭐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잠깐 와서 그냥 토요일 날 예배나 드리고 사나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생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제도 속에 들어가면 훨씬 고생이 줄어듭니다.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훨씬 인간의 번민이 고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은 스트레스와 분주함에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별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안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에 관한 찬미를 하나 감동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잊지 말라 성일 주 듣고 가신 날 한 주 지키라.
부르십시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들과 긴밀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복되고 귀한 안식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속의 일로 어지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미련하고 허물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밝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헛된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깊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하여 존귀하게 보냄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안식일을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풍성한 생명이 느껴지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